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며 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귀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에서 아무 소리도 없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많은 반응, 많은 생각, 그러한 그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경험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다. 이런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개념, 많은 가치관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 소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잣대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나 아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협조해 주시기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누가 예언한다고 사람도 쫓아다닐 때도요,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말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믿음으로 확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듣거나 그리고 자기의 잣대에 맞춰서 이게 무슨 때다 생각될 때는 우리는 의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든지 아니면 저 사람 틀렸어 뭐가 이상해 라고 우리가 얘기해 버립니다. 나는 점을 쳐본 일이 없지만 점쟁이한테 갔을 때도요, 점쟁이들이 되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만 일어나 하면은 다 마음을 좋아하는데 뭐 협박하고 나쁜 일 일어난다 뭐 하고 하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거기에 잡히지만 남의 일에는 잡히지만 자기한테 일어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좋은 말 누가 안 해주나 하고 또 두리번거리고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 심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실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기의 소욕이나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단이 먼저 필요해요. 그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희생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나보다 하나님이 실수 없고 나보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생각이 벌 주거나 저주하거나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치유하고 강건하게 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정말 사랑의 마음,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은 내게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냥 내가 그 원하는 거, 갖고 있는 거, 자기의 어떠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듣겠습니다. 그 듣겠습니다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고백이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되어지이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갖고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보겠는데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에게 허락된 그 밭, 논, 그러한 땅을 잘 이렇게 경작하고 거기에 채소를 심고 그리고 뭐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잘 경작하면 그것을 잘 돌보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그렇죠. 그냥 심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아니면 땅을 갖다 일구지 아니하고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잡초밭처럼 그리고 돌밭처럼 메말른 채로 그대로 놔둔다면 거기에다 씨를 뿌려도 곡식을 심어도 잘안될 거고요. 그러니까 땅도 잘 일궈야 되고 거기다 심은 것도 잘 돌봐야 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풍성하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헛된 것을 쫓아다니면은 허황된 것, 공상만 하고 생각만 하고 해야지 해야지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밭은 내버려 두고 거기 있는 곡식들은 심은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른 데 쫓아다닌다면은 그 돌보지 않은 것, 경작하지 않은 땅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그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된다든지 어떤 하나님하고 합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라는 나, 그나 자신의 생명이 살리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거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고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공로라고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하고 합작한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사는 삶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해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뭐땅 자체를 주시고 씨를 주시고 그거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건 그거를 일구고 그거를 돌보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 돌본다는 것의 결과가 있고 그 일구고 경작한 거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얘기한 토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밭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밭에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을 갖고 태어난 자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고, 그리고 또 돌들도 많고, 치워야 될, 그리고 뽑아버려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 마음밭에 잔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매일 일구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묵은 그 땅을 갖다가 새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지고 그 덮는다 그러나요?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곡괭이가 들어가고 삽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아프고 싫고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그래도 그래야지만 됩니다. 또 아무리 그 좋은 땅도 자꾸 밟으면 어떻게 딱딱해져요. 우리 길에다가 뭘 뿌리지 않잖아요. 길하고 밭하고 사이는 길은 사람이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밟으면 다져지고 그것이 딱딱해짐으로써 그 씨를 심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려면은 그거를 이렇게 헤쳐야 돼요. 일구어야 돼요. 그래서 길이었던 것도 일구면은 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가에 뿌려졌다. 또그 뭔가 돌 자갈밭에 뿌려졌다. 자갈을 치워야지요. 그리고 그 잡초가 많다. 잡초들이 다 먼저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정말 그 반석 위에 주초를 깊이 내리고 세워진 그러한 집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거기에서 곡식을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그 논밭 얘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내 마음의 그 자갈, 내 마음의 딱딱해진 것들,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되어버린 것들, 그리고 근심, 염려 같은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집착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탑을 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몰두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잡초지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비추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재해 주시는,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성별돼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 근심할 거 아니고, 그리고 세상적인 게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이 친히 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수록 닫혀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게 아니라 자꾸 닫혀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개념들이, 상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자랄 수 없게 하는 그런 커다란 방해물들이 될수 있어요.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열심.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못 박혀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됐으니까. 이제 내게서 다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다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죄로 고백하면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 불의에서 깨끗케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잡초를 뽑아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돌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그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그러는데, 이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부드럽게 만든, 내 마음 땅을, 그거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그게 무엇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드러운 찰흙이 된답니다. 네라레타 흰색. 우리가 하나님 품성을 갖게 된대. 하나님의 그 품성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순수하고 잡티가 없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다는 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어떻게 갖게 되냐?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용광로에 들어가고요. 그분이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매일 비춤 받고, 그리고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죄로 토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보혈의 공로로 자꾸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씻음을 받는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마음밭이 경작되고 좋은 땅이 될수 있어요. 밭에도 실제로 돌이 있으면 돌을 치워내야 됩니다.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잔디밭 보면 파랗잖아요. 그래도 이끼가 많고 거기에 클로버나 여러 가지 잡초들이 납니다. 그건 나름대로 풀인데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건데도 잔디밭에 나면 그게 잡초예요. 뽑아버려야 돼요. 이끼도 사실 이끼가 나름대로 참 이쁜데 그것도 생명체인데 그러나 잔디밭에 있으면 잔디가 자라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끼 밑에 그 잔디에 뿌리에 물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버려야 되고 그걸 다 걸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약을 뿌려서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나고 또 나고 합니다. 그 민들레가 그 속에 잔뜩 나면 민들레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또그 크로바의 뿌리는 옆으로 옆으로 펴지면서 하나 뽑으면 옆으로 쭉쭉 나갑니다. 그거를 맨날 앉아서 뽑아주거든요. 그런데 꼭 내가 뽑아주는 만큼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돌본다는 거는 그러한 일입니다. 실제로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내 손이 가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 그런데 허황된 것, 이 제일 허황된 거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발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 공상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허황되다는 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열심하는 것도 허황된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그건 허황돼요.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창파가 밀어닥치면 홍수가 오면 그건 쓰러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거를 쌓아놔도 내 영혼에 그, 정말 하나님이 거두시면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쌓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애쓸 때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애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허황된 거예요. 허망된 것을 쫓는다. 세상 것을 쫓고 없어질 것, 안개같이 거치고 그리고 정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도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이 세상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진 그러한 땅의 것들을 우리가 좇을 때 그것은 왜? 궁핍함이 이른다. 결국은 가난하게 된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의 부요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됐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즐겁게 놀자. 아무리 해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충성된 자, 그거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지요. 저, 한국 사극을 보면요,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간신배에게도 충복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한두 사람 충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간신배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같이 악을 도모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충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충성된 것, 성실히 하는 것,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라면 종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밑에 지금 있지만 두고 봐.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을 위에 올라설 거야. 그건 충성되지 않아요. 아무리 충성된 일을 하고 충성된 척 보여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충성되지 않습니다. 충성은 제일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그 아랫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종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윗사람에게, 내게, 그 내가 소유된, 나를 소유한 자에게 그 충성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제도 속에 있을 때, 또 가정의 부모들이나 그 어른들, 웃어른들, 그럴 때 우리 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권위 아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비유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그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니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정말 모든 제도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것. 그러나 그거는 악에 가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충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가 그 주위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들을 내 식구로, 내 정말 지체로,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손해보고 뭐가 자꾸 주고 베풀고 그리고 이쪽은 낮아져서 남만 높이고 남의 유익만 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세요? 하나님에게 소유돼서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 우리에게 누가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잘한 사람, 내가 용서한 사람, 내가 섬긴 사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베푼 사람이 나한테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관계가 기브앤테이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것이 정말 복이 됩니다.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속히 부한되는 거는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해서 일확천금을 그 꿈꾸고 내 눈앞의 유익 그리고 내 계산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초조해지는 것이고요. 뭔가 성급화되는 거는 정말 그 무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때에, 하나님의 정당한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른 길이 아니면은 벌써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서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해치고,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죄를 죄인지도 모르게, 악을 악인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왜?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뭐 급히 먹는 물도 체한다 그러지만은 급하다는 거는 벌써 마음이 안정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 조차서 사는 그 자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충성되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급하면은 벌써 내가 해버려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방법을 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는 모든 때에 딱 맞아서 아름답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는 급하기 때문에 그게 늦게 보여요. 또 하나는 내 마음하고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고요. 또그 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달라서 내가 그 원함 자체 그리고 내뜻 자체를 버리고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어렵고. 근데 이건 포기하고 뭐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사는 것. 그것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인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그보다 빠를 수 없고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불평이 되고요. 그리고 초조한 마음이 있어서 의심이 되고. 근데 상대방은 하나님이고 내가 다르게 할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도 없고 힘도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하세요 하고서는 그냥 자기는 두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충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하세요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은 해야 돼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범죄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형벌이 꼭 우리가 인과응보식으로의 그러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은 원래가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를 죄로 다스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자기 길 가다 그냥 죽어 멸망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자질구레한 그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계산으로 하나님을 자꾸 헤아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도 우리가 안 한다면은 실제로 내 마음에 돌을 치우는 거,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죄로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축복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데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그거를 가리는 우산이나 지붕이나 뭐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그 비가 눈이 내리 않듯이 햇빛이 쪄도 다 창문 닫아놓고 하면 암실은 빛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거를 주셔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두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하지만은 하나님 하세요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자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고집씌우고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 하세요 하는 거는 나를 열어서 나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는 드림이지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난 몰라요 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과 모든 시선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않고 한 조각의 떡으로 사람이 범법함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거는 편애하는 거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나 선입관 갖고 어떤 사람에겐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괜히 이유도 없이 거절하고 해치는 거예요. 편애하는 사람은 편애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또 싫어하고 괜히 미워해요. 편애의 가장 그 원인이 되고 그 동기가 되는 건 자기 마음의 감정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에 첫인상이 70% 이상의 그 뭐랄까 가치관을 정해서 그것이 본몇초 안에 다 정해진대요, 되게. 그것을 바꾸기가 사람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본다 하는 거를 알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저울질에 그만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저울질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요, 너무 그것 갖고 매일 거 없고, 내가 또 사람을 그러한 저울에, 그러한 첫인상에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정해서 스스로 그러한 그 편견을 갖고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보기도 전에 듣고 우리는 벌써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검사할 때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거를 얘기할 때 어떤 사진을 놓고 옷차림 하나로 머리 모양 하나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머리를 그냥 그 히피처럼 해가지고서 요란한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면은 아이고 쟤 그러죠. 근데 고상하게 단정하게 하면 정말 그분할 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걸로 그것도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젊은 아이는 그렇게 막 히피처럼 하는 게아 멋있어 할지도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안 그렇지요. 그런 자기 잣대로 보는 거. 또 편애의 그 잣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더 무게를 주는 거. 더 마음을 주고 할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게 됩니다.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뭐, 우리 친척, 식구, 가족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같은 동네 사람, 같은 학교 졸업생, 또,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는 벌써 우리라는 개념이 그런 공동체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요. 크리스찬들은 우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가 우리거든요. 거듭난 모두가 우리인데 크리스천, 한국인 크리스천들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족, 뭐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동향 사람, 같은 고향 사람, 그리고 우리 동창, 뭐, 그 우리가 결국은 나중심이라면 크리스천 개념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에게 동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말하자,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나 열매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연약한 정말 죄 중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낯을 봐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선악을 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율법의 집행자 노릇하고 심판자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무게를 잣대를 동일하게 하라예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과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과 없는 그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닌 사람, 하다못해 세상에서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영혼의 값은 그 무게는 똑같아요. 세상에서 인격자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보혈이 한 방울이고 죄인을 위해서는 여러 방울인 거 아니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흰눈 같이 할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는 죄가 많든 적든 어떤 죄를 졌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살인을 당한 자나 살인 한 자나 보혈 앞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거룩하게 하심이 똑같아요. 그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볼 때는 모순이고 불편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고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은 거거든. 내 죄가 남보다 적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계수하시지 않고, 내 죄가 어떤 죄인가를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죠. 우리 눈이 안 그렇고 우리 마음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우리가 선악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리고 나의 싫고 좋은 것을 따라서, 내 어떠한 선입관과, 그리고 또 그러한 그 편견을 좇아서 헤아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아닌 인생의 모든 헤아림에서 나온 그러한 것은 결국 낯을 보아주는 게. 나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가 다르잖아요. 애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뭐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때는 칭찬받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야단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헷갈립니다. 우리들은 서로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서도 범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이 번역에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그 성경에는 이게 갈라져 있어요, 말이. 그래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조각의 빵 때문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지금 뭐 이렇지만 내가 좋아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나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믿을 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러한 편견과 선입관을 의지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시선과 내 마음의 잣대에서 재어진 그거를 우리가 정말 옳은 정보로 잡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남에게 듣고 아니면은 내 감정에 치우치고 하는 그러한 것 갖고 우리가 하면은 그것은 범죄가 된다. 옳지 못하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정말, 빵한 조각이라도 범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애서나, 자기의 정력 때문에 그 자기의 충복인 그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이나 시기 때문에 그냥 아 자기한테 아무 잘못도 안한 그러한 아벨을 죽인 카인이나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게 굉장한 죄들인데 굉장한 잘못들인데 어리석은 일들인데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우리 땅만 보고 가면은요,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발만 쳐다보고 가면 어떡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 재물 얻기에만 급하면은 주위를 살펴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앞에 동전 하나로 가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손바닥 하나로 우리는 이 눈의 모든 시야를 다 가릴 수 있어요. 내가 무얼만 들여다보고 있냐? 나머지 다못 보게 돼요. 재물을 얻으려고 급하다는 거는 그런 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온통 그 정보, 자기의 그 생각, 자기 마음의 눈이 재물 얻는 데에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인다. 나머지는 다 닫아버린다. 근데 다른 게 없어요? 아니요, 다 있지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그것은 집착이고, 그것은 고집이고, 그것은 탐욕입니다. 근데 그게 악한 사람이래요.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 부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은 그는 모으려고만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돈을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데, 궁핍이 오는 거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 가난하고 부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돈이 얼마 있으면 가난하고 얼마 이상이면 부자고 그랬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은 부자예요. 부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자르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가난한 거예요. 지금 재물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사람 뭐야? 그것 갖고 모자라요. 더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그렇게 자꾸 쌓는 사람은 누리지도 못해요. 갖고도 불안하고, 갖고도 더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건 이미 가난합니다. 그리고 궁핍이 실제로 오는 것은 그 재물로 인해서 사람은 부여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풍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데는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 다른 것을 못 누리고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수 있는 삶을 다 뺏어버리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 궁핍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부자니까 이제 괜찮다. 이만큼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 더 가져야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가난이 온다. 근데 그 본인은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있는 거는 가짜지요. 실제로는 오는 거예요. 언제 결국 오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몇대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재물 갖고 급급히 살지만은 그 사람의 죽음 앞에는 그 재물 동전 하나 못 갖고 가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해서 죽을 줄 알았으면 있는 돈 누리기나 하고 있는 재물 다 나눠서 좋은 일이나 하지.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언제 내 죽음이 올지 모르고 언제 그 재물하고 내가 끊어져야 될지 떨어져야 될지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는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더 모으려고 욕심만 내는 그러한 사람들.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졌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걸 악한 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귀와 재물과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 가장 큰 누림이라는 건요, 재물을 우리가 먹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루 세끼 먹어봤자 우리 윗속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돈 있는 사람은 10끼 먹는 거 아니고 황금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을 먹는데 먹어봤자고 먹는 양의 차이 그렇게 없어요. 사람들이 미식가들이 돈을 많이 주고 비싸게 먹는다고 해도 그거는 값을 그렇게 가게들이 부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그 먹는 거의 차이라는 게 그렇게 없는데, 그런데 누리지 못한다. 그거는 가장 큰 누림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 베풀 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부여를 누립니다. 자기 입에다가 넣어서 자기한테만 쓰는 사람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것 갖고 감사하고 그것 갖고 누리지 못해요. 더 살라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더 허망해지고 더 허무해집니다. 솔로몬이 천의 부인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그 보물을 가졌고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그 고백은 해 아래 새것이 없는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가진 영화가 모든 것들이 그를 부여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그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요. 그게 부요예요. 양은 먹이를 쥐고 다니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계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성전보다 더 굉장한 그 궁에서 많은 칭찬과 많은 그 역임 속에서 그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금은보화 재물을 잔뜩 누렸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결국은 허망했고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국은 서로 싸워 나라를 가르게 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기서 경책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사람을 욕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에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주는 얘기예요. 그렇지,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간섭하거나 지배하거나 해서 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요, 아무리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말 자체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요. 결국 자기 허물이나 자기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써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훈계, 교훈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수정시키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게 훈련시키는 그러한데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수정하시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요, 살리시는 일이요,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수정받을 때그 당시에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자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처음엔 반항도 하고 변명도 하고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그리고 내 죄가 보혈로 인해서 정말 다 씻음 받은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가서 내가 모르는 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보혈의 은혜 안에 공로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를 위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지적한다, 야단친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버려오면 어떡하나. 아니, 나는 내가 내 속에 이렇게 죄가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보기 싫어하고 그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 눈으로밖에 못 보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어둠 속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경책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 야단쳐야지, 저 사람을 고쳐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비추시게 하시는 그러한 경책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세요.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하고 책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 속에 오신 거예요.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요나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장자나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주신 것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신 것은, 그 요나를, 다윗을, 그리고 또그 장자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귀히 여김을 얻는다. 아첨한다는 거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사람을 경책하는 거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 자신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막 지적해서 그 야단을 치면은 그 사람 보고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고쳐라가 됩니다. 아니요. 모든 인생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는 자는 먼저 자기 눈에 대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빼야 됩니다. 근데 자기 눈에 대들보가 없으면 어떡해요?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비판하고 헤아려서 야단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를 인도하는 일이죠. 그 책망과 그 경책은 절대로 참소나 일방적인 그 정죄감을 주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책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사람들의 잘못만, 남의 형제의 눈에 티만 가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또그 사람한테 가서 공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잖아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 이 멸망케 하는 자라는 걸 어떤 성경에는 강도라고 써 있어요. 정말 강도하고 같다. 부모의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부모 것은 내 것이야, 내 것은 내 것이다. 그게 정말 자식들의 그러니까 받는 것에 익혀진, 그리고 받는 것이 당연해진 그러한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기로 태어나서 계속 받고 자라죠. 일생 받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엄마가 뭐를 주면 화답하는 게 빵긋빵긋 웃는 거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은 사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뭐를 받으면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주지 않는 것을 취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도적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 도적질을 당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맘대로 남용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맘대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도적질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하는 것이 도적질이잖아요. 그것처럼 부모의 것을 내 소유로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 또 자식이 내 것이라고 하는 부모,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지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거야 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히 여기고 서로 정말 귀하게 그리고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 돼서 사는 삶하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삶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것이 될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너는 내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소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뺏어가면 그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전 세계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실 많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내 것으로 피값으로 사셔서 귀히 여기셔요. 근데 그것을 도적질하려는 건 우리 제일 큰 도둑이에요. 근데 여기 부모 것을 도적질한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부모에게 계속 아무리 받아도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받는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그걸 내가 당연시하고 그걸 내거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도 맡기신 거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신 분 앞에서 우리는 주신 의도대로 잘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은사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 사람 하는 것이 좋으니까 나도 그 은사 줘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요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세요.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의 자원함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게 하시는 거나 잘 알고 잘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언이나 우리의 아이디어 또 우리를 뒤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돕는 분이지.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심대로 사는 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강도하는 거나 부모 거 뺏고 부모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뭐랄까 도적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가 죽기 전에 집에 유산, 어떠한 재산, 그런 거, 또, 부모가 가진 어떤 돈을 당연히 부모가 마음으로 주기 전에 내가 받을 거, 권리 있다고 내 것으로 하는 사람들 사실 특히 한국에는 많습니다. 부모 것은 당연히 자식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같으면은 유언으로 이거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고 요 물건 어떻게 하고 이거를 사회화는 하고 그걸 부모들이 다 하지 자식들이 당연히 받는다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안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부모 거니까. 자기가 자라고 학교 다니고 뭐 하고 하는 동안에 내가 너를 정말 성인으로 키워준 그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을 한 거다고 부모는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오히려 네가 네 날개로 네 발로 걷고 날르는 것이 너에게 지금 중요한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튼튼히 걸을 수 있도록 잘 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아이를 장애자 만들어 가지고 그냥 성인인데도 요람 속에 넣어서 계속 젖병 넣어주고 계속 기저귀 갈아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재산을 물려준다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한국하고는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오히려 내어줬고, 그리고 그내거 삼는 거.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요. 부모의 집이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에게 이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부모들이 꼭 얹힌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런 슬픔과 그런 어떤 상처를 갖게 되는 얘기를 많이 상담을 들어요. 그럴 때 그거는 자식들이 참 잘못하는 거지요. 부모의 것이 부모의 것이고 자식의 것이 자식의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다 조족질이에요. 정말 가진 것으로 족하라. 입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목자가 계셔서 괜찮은 존재지. 내가 뭐를 취해서 뺏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늘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한다고 내 소유로 우리가 자꾸 뭐를 가지고자 하면은 거기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도적질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자꾸 빼앗게 되는 거예요. 부모 것까지도 빼앗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결국 서로 욕심내면은 서로가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그 교훈, 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물건을 공유하고요. 아까 우리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오면 한 아버지의 자녀된 그 모든 사람이 한 식구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 한 식구 속에서 같이 모여요. 한 지붕 밑에서. 내거내거 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장 다니셔서 월급 갖고 오면은 그건 모든 식구가 같이 쓰는데 너가 돈을 벌어온 거는 너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한 주머니다. 왜냐? 우리 식구니까. 그래서 일단 다 내놓고 그리고 걔는 계속 받아가게 했어요. 근데 걔가 벌어온 것보다 걔가 가져가야 되는 게더 많을 수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를 벌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온 가족을 위한 거다. 왜? 너는 가족의 일원이니까. 아빠들이 돈을 벌어와 가지고 사는데 엄마들이 버는 거는요. 그걸로 살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공치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한 가족이면 누가 벌든지 누가 하든지 그건 가족이 같이 먹고 살면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쪽에 그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여실지는 꼭 아빠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빠가 병자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돈 벌어오는 거는 당연하고 아빠가 병이 들어서 엄마가 돈을 벌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당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거는 정말 한 밥솥에 한 식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나눔이라고 할때 사도행전 처음에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물건을 공용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똑같이 했어요. 재산을 교회에다 내놓고 사도들이 그냥 모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하루에 3천 명이나 2 명 했으니까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의 처음이에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생활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 내 새끼에서 우리의 그 개념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교회 헌금해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당 짓고 그거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사는 거는 못 하잖아요. 교회 안에 결국 계속 부자 있고 계속 가난한 자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한게 아니라 남도 구제하고 다른 그 사역비도 쓰고 다 했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식구들이 같이 먹고 산 거예요. 집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집도 있었고 작은 집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가졌던 집들이. 그러나 부족한 게 없었고 다내 거라고 하지 않았다. 큰 집도 다 그냥 오픈했고 그러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 거지 다내거 아니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맨날 모였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물건을 통용했다. 우린 수건 하나 같이 쓰기도 어렵고요. 물론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거에서 사람이 같이 쓸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건 공용이 안 돼요. 그러나 공용할 수 있는데 공용하지 않는 것들. 참 많지. 내거 건드리지만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뭘까?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성령 안에서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때 실제로 우리랑 똑같은 인생인데 성령을 받았더니 가능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더니 가능한 거예요. 언제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던 군중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똑같은 성령님 있는데 왜 우리 지금 시대에 가능하지 않는지, 무엇이 막는지. 사도들은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거기서 월급 받고 거기서 취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같이 더불어 산 거예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월급쟁이 아니에요. 거기가 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터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우리는 사역이고, 삶 자체가 일터라면 일터고요. 삶 자체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지. 전도하고 선교하고가 사역이고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전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지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것 갖고 내 욕심 채리면은 거기선 서로가 싸우고 서로 물거먹고 서로 비교 경쟁하고 거긴 계속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다 나누는 거예요. 큰 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 애가 밥을 두 그릇 먹고, 어? 조그만 애기가 공깃밥 조금만 먹어도 그건 상관없지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평은 뭔가 똑같은 거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평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것이 결국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어떤 배우가 일본에 가서 자기 팬한테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뿅 갔다 그래요. 우리가 일본 교회의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하고 있는지, 내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맨날 일본 교회, 일본 교회죠. 아니, 일본까지 갈거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교회끼리, 성도끼리. 아니, 한 교회 안에서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한 구역 안에서도, 아니, 모두가 크리스찬 홈이라고 얘기하는 한 식구들 안에서도, 우리가, 너는 내 몸이야.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사는지. 거기에서도 부부가 내거네거 가리고요. 형제들이 가리고. 그게 뭐예요? 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결국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분이고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에 맞춰서 다 공급하시고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걸 체험하면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야. 바울이 자기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거기에서 살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갖고 있으나 없으나, 재산을 갖고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실 것이요.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이실 것이요. 입히실 것이요. 아니면 황충이 들어서 벌레 먹는 걸다 막아주실 것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 것보다는 지출을 얼마나 잘하느냐, 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버는 사람들 봐요. 한쪽에서 아프고, 한쪽에서 사고 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돈쓸 일이 그냥 잃어버리는 일처럼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만 불을 벌어서 모자르는 사람도 있고요. 왜? 뭐 병원비 나가, 뭐가 사고가 나, 뭐 집, 뭘또 어떻게 해야 돼? 천불을 갖고도요, 알콩달콩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여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고 그리고 정말 그 누림이 있으니까 그것이 풍족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라.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사람을 경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은 그러한 대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되고요.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까 빵한 조각에도 사람은 범죄할 수 있는 거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두려움 때문에도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했지만 실제로 하룻밤도 못 가서 예수님 부인하듯이 그게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다. 근데 그게 베드로만 그렇다든지 뭐 에서만 그렇다든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직시하라예요. 그걸 아르라지, 그러니까 무시하거든지 비판하든지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해치거나 그러한 일 절대로 안 하시거든요. 이상 미쁘시며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늘 사랑이고 축복이시고 평안이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친히 홀로 다 지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얘기. 그러나 사람은 말을 해도 그거를 행할 힘이 없고, 말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해요. 그리고 우리 정말 말하는데 큰 소리 치는 거나 헛된 맹세하는 거나 주의하게 될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지. 나 그러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그게 의지적이고 그리고 훌륭한 것 같지만요. 믿음의 고백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대로 그러겠습니다는 거는 우리는 대답이에요. 그게 나의 어떠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의 화답이죠.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나에게서부터 나간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에 대한 화답이라면,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분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거든요. 물론 부자 되게 하신데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부요함으로 누리는 복을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사람에게 부자 소리 듣게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만사 형통하리라를 땅에서의 우리식으로 그 해석해 버리면은 하나님에게 그걸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건 자기 마음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의 원함이 우리의 믿음의 그 출처가 되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혜로운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하나님을 줬는 거예요. 예수님을 좇아서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자꾸 지혜를 어떻게 해야 얻나를 하나님에게 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산다를 빼놓고요. 자꾸 두리번거리고 머리를 굴리기가 쉬워요. 잔꾀를 내고 아니면은 누구에겐가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뭘 익히려고 해요. 아니요. 성경은 구하라 했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고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이미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좇아 살면은 지혜롭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좇는다는 자체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메지 않냐면 내가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없고가 나의 삶의 그 베이식, 내 발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에 내가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못 쫓아가요. 믿음이라는 세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세계는 내가 없는 세계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시작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거기에 나의 원함, 나의 사정, 나의 상황, 맨날 나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못 살아요. 계속 갈등하고 계속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주신 거 누리지 못하고 모든 간구함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런 거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눔을 위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고 그냥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래도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벌어와서 식구들에게 같이 필요를 나누듯이 우리의 가진 은사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 같아도 그것은 내 옆에 붙여진 지체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안 먹겠다 그러는데 밥 들고서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아이들이 싫다 그러는데도 사다 바치고 또뭐 가자 그러고 하자 그럽니다. 그돈 갖고 그 먹을 것 갖고 그힘 갖고 정말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소리나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기뻐하는 얼굴, 그걸 통해서 살아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자꾸 더 바치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봉투를 두고 봉투 문화라 그럴까? 그러고 그 뇌물 주듯이 우리 무슨 때면은 뭐 인사할 때마다 빈손으로 못 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부잣집 갈때싼 것도 못 가져가고 조금도 못 가져가고 굉장히 골머리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런 땅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 갖고 가난한 자한테, 없는 자한테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눔이 돼요.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 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스스로 살수 없을 때, 우린 누군가에게 다 받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노인 되었을 때도, 우린 서로 그렇게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 공동체를 주신 거고, 그러한 가족을 주신 거거든요. 아기는 힘이 없으니까 돌보지 마라. 병들었을 땐 돌보지 말아라. 어? 저게 노인 돼서 힘이 없어지면 돌보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회사나 그런 데는 그래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여기 있지 말아라예요. 사회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한 가족 되고 이웃된 우리들의 삶은 회사 생활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 일을 무슨 일 하나? 그 약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그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그 사랑을 위한, 섬김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젖을 줄수록 젖이 나오듯이 구제하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채우신다. 나눠 먹는데 모자름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부여하지요. 오병이어가 왜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 일으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만큼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아무리 조금이라도 모두가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면 그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채우고도 남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갖고 아무도 못 먹으니까 내 배나 살짝 채우자. 그러면은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삶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두를 위해서 나눔으로 쓴다면 나의 정력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 아프고 소외되고 그런 자, 돈못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그건 돈 버는 사람의 돈은 뭐예요? 돈못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못 벌을 쓸 때도 자기도 그렇게 해서 살았고. 그러니까 돈벌수 있는 사람만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 자체가 일이고요. 삶 자체가 또 배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 그것은 나눔이요, 섬김이요, 사랑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없애 여기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그냥 전달자예요. 그럴 때 궁핍하지 않다. 자기도 먹어요. 뭐 자긴 굶고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누리는 거죠.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건내 거야 하고서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못 본 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저주가 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넘어졌을 때도 자기가 아플 때도 자기가 힘들 때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다 노인이 되고 다 병들 때도 있고 다 힘들어지는데 기운 있을 때 섬길 만한 무엇인가 갖고 있을 때 섬기고 그 속에 식구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자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는 소외되지 않고 그는 홀로가 되지 않습니다. 호물레스가 안 돼요. 노숙자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 있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나의 삶을 갖다 놓으면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서로 돕는, 서로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것이 지체입니다. 일본에 그 유명한 그 장애자가 있는데 그분은 눈만 깜빡거려요.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생 돌보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동생 가족들이 돌보는데 그분이 시를 쓰세요. 눈을 깜빡거리는 거를 갖고 그 아이웨어에 그 50원을 해가지고서는 받아 쓰는데 그 시들이 참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줍니다. 근데 그 식구들의 고백이 뭐냐면은 온 식구가 그 가장 움직이지 못하고 6조 그 코딱지 있는 방에서 외출한 일이 없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화목해요. 그 사람 섬기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움직여요. 그 화평은 아마 다 건강한 집에서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걸 거예요. 아픈 자, 아니면 태어난 아기,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 중에는 그러한 약한 자들이 가장 위치가 커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지금 내 삶에서는 어때요? 사랑의 공동체는 약자, 어린 사람, 병든 사람이 훨씬 그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럴까?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은 약자나 어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저절로 쫓겨나가지는 거예요. 정말 무시당하는 것이요. 못 본 채 당합니다. 어느 교회에 지금 만 명의 그 아니 뭐천 명이라도 좋아요. 그 교인이 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만약에 같이 나눈다면은 거기에 가난한 자 없이 못 먹는 사람 없이 살수 있을 거예요. 세계 65억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나눔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다면, 사랑으로 잘한다면은 굶어 죽는 사람 절대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눔을 잘 못하고 다 내배채우고 내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지금 못본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악이 성행하면은요, 결국 사람들이 피해를 자꾸 받으니까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 악이라는 걸 보면요, 그냥 악만 드러나는 것 같고 선은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악이 없어지면 선이 나온다. 지금 보이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 보여지는 것 같고 악이 성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화평한 중에 나요. 그렇게 무슨 깃발 휘두르고서 네온사인에서 나팔 불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우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악이 성행하면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움츠려집니다. 그렇지만 악이 거둬지고 악이 멸망하면 선이 나온다. 그건 우리 마음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성행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숨어집니다.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이웃들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러한 지체들, 그러한 식구들 다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많은 관계들이 생기고, 사랑의 공동체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눔이 있고, 정말 거기에서 성해지지요. 그것이 사실 만사형통이에요. 의인이 많아진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르는 지방을 가고 여행을 할때 하나님이 그 만남과 교제를 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누구를 정보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알아서 가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되는 거죠. 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한 자녀된 가족들이 상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지만 처음 보는 게 아니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만난 순간부터 그 고백이 서로에게 있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냥 식구가 그냥 지체로 살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외롭다는 거는요. 주님하고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기적으로 사니까 외로워요. 나를 버리고 주 안에서 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되고 실제로 세상에서 머리 둘곳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엘리자벳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또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셔서 그를 보호하게 하신 것처럼 아주 극소수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 기대합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제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늘 지켜지기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기 일을 그치고 오직 성령의 일에 하나님의 하심에 조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